전투태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파란색을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이스라엘, 그리고 뭐 가나안 땅 혹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유럽일까요? 아시아일까요? 아프리카일까요? 이스라엘은 유럽일까요? 아시아일까요? 아프리카일까요? 헷갈리시죠? 더러는 유럽으로 알고 계신데 아닙니다. 유럽 피파라는 그 세계 축구 연맹 있죠? 거기에 유럽으로 속해 있을 뿐이지 유럽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대다수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아시아입니다. 중동이라는 곳에 속한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리시죠? 아, 저만 헷갈렸군요. 헷갈린다라는 것은 모든 대륙의 길목에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륙의 길목에 있다라는 것은 침략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침략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강대국들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혹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그 어디든 가든 이 이스라엘 땅을 밟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할 때 혹은 대륙이 섬을 점령할 때 그때 항상 우리나라를 지나쳐 갔던 것입니다. 길목이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어느 대륙인지 헷갈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전쟁과 많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로 인해서 문화 그리고 문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와 문명은 사실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화는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 양식 패턴을 의미합니다. 자연적 상태를 의미하고요. 문명은 그것이 조금 더 발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면 컬처라고 하죠. 영어로. 이 컬처는 cultivate, 농작물을 재배하다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문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축적되면 그게 문화가 되는 거고요. 일상이 발전되어서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좀 더 발전되면 문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친 문명이 당연히 있었겠죠.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라는 것은 또 문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 흔적이 참 많이 발견이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뭐 신명기와 여호수아까지에는 참 재밌는 특별한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세계 4대 문명 혹시 기억나십니까? 강을 중심으로 한 4대 문명이 있죠. 가까이 있는 중국의 황하강을 기점으로 한 황하 문명이 있고요. 더 옆으로 가면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죠? 그리고 더 옆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요. 조금 더 옆으로 가면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이 네 개의 거대 문명 중에서 두 개의 문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위치상 봐도 이스라엘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어떤 문명이 있어요? 수메르 문명을 배경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쭉 살펴보시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할아버지 문명격인 이 수메르 문명의 많은 풍습과 관습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몰렉에게 자녀를 인신제사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신 장면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이게 당연한 뭐 고대 사람들은 좀 뭐 미개했으니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 수메르 지역의 풍습 혹은 문명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횃불 언약, 쪼개어진 그 가축 사이로 지나가는 그 횃불언약, 창세기 15장에 등장하죠. 이게 수메르 문명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거대 문명 두 개 중에 하나의 문명이 바로 창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창세기가 끝나고 그 다음 책이 뭐죠?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당연히 무슨 문명을 뒤로 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집트 문명을 뒤로 하고 있는 거죠. 뭐 이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집트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살았고 그 이집트 문명 가운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또 창세기부터 모든 과정을 볼 때 단순히 그 지도상으로만 지역으로만 봐선 안 됩니다. 이 문명의 이동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제가 수메르 문명 혹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먼저 문명이 있었죠. 무슨 문명입니까? 바로 에덴 문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문명이었다고요. 그거에 대한 문화 명령도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 신학적으로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에덴 문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게 되죠. 이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문명의 시점으로 관점으로 보자면 에덴 문명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명이 끊어지고 끝이 나고 인간의 역사, 인간의 문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하고 또 시 공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화 혹은 문명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또 서울이라는 또 이 청파동이라는 이 문화 문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문명의 흐름을 겪고 있냐면 에덴 문화에서 살았던 그들이 수메르 문명에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집트 문명에서의 영향을 받다가 다시금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다시금 경험하고 있고요. 이제 그 수메르 문명의 땅으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의 문명의 재진입을 앞둔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 그리고 여호수아에 있는 이 앞장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메시지는 간단하죠. 주님께서는 그 수메르 문명에서 벗어나라, 이집트 문명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다시금 에덴 문명,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큰 지역과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는 구체적인 장소, 물론 신명기 맨 끝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장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신명기 3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든 일정들을 마치고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릅니다. 그리고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죠. 요단 강을 두고 요단의 서편 이곳 모압 지역,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약속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요.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2장으로 가면 거기서 약간 위로 올라가서 시딤이라는 곳에 갑니다.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잘 아시죠? 거기서 라합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시딤에서 떠나서 3장에서는 시딤을 떠나 요단 강가로 가게 돼요. 요단 강으로 오게 되고요.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4장은요 여리고 평지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 평지에 도착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조금 더 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현재 진을 치고 있습니다. 길갈에 현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할례와 유월절을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가운데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물론 이렇게 세워놔야 되는데 이렇게 눕혀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이 북쪽으로 인식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이 왼쪽 편이 북쪽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모압 평지라는 곳에 도착했고 느보산 보이시죠? 저기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내려와서 시딤에서 진치고요. 시딤에서 조금 강가로 와서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너서 요단 강이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가면 현재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할례를 행하기 가장 적합한 곳은 어디입니까? 강 건너기 전에 해야겠죠. 왜요? 도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군대에서도 가장 어려운 작전 중에 하나거든요. 또 지형지물이 있어야도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현재 지금 이 타이밍, 이 여호수아 5장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할례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길갈은 요단강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3.7km 지점입니다. 3.7km면 성인 걸음으로 1시간이 안 걸립니다. 한 40분 정도, 빠른 걸음이면 한 30분만 해도 도착을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할례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례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할례는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할례에는 육체적 고통이 따르고요. 특별히 이 전투태세, 전시에서 할례를 한다라는 것은 공격력을 영으로 만들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죠. 그래서 당신의 딸 디나를 주십시오라고 하자 야곱이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아들,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할례받지 못했다. 그러기 우리는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다. 할례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합니다. 그때 두 명이 가서 그 모든 부족의 남자들을 가뿐하게 처단하였습니다. 공격력이 0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할례가 맞는가? 타당한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참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명령과 이 사명은 맞는 것입니까? 좀 이성적인 것입니까? 상식적인 것입니까? 주님, 회사보다 교회 일에 매진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연초에 휴가 쓰기도 참 쉽지 않은데 이 휴가를 겨우겨우 눈치 봐가면서 내게 하시고 선교를 가는 것이 맞나요? 우리의 삶은 현재 날마다 위기 아닙니까? 우리가 현재 요단을 건넌 상태 아닙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그 날마다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아닙니까? 이때 주님께서는 비상식적 방법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비상식적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할례해라, 다시금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예배해라,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아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례하기를 원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위기에 있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습니까? 또 고민의 순간에 있습니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세상의 방법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성경에서는 항상 이러한 순간마다 어쩌면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가장 성경적 방법을 선택하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2장은요,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유월절 규례로 주신 장면입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라고 명령하시면서 할례도 하고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이집트를 탈출을 앞둔 도망가야 하는 사람들, 탈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벌써 열 번이나 뒤집어 엎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쫓아올 게 당연할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인가?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언약 백성임을 재점검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 주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공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 쪽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것,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현실적이며 영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진짜 현실이자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도 어떠한 현실인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에 어떠한 현실이 등장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의 현실이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의 현실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서쪽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좋은 공격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이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때문에 지금 현재를 바라보십시오. 현실은 우리를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다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 전투가 등장합니다. 비현실적인 방법을 얘기하시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 마지막 때에는 7바퀴를 돌아라. 현실적으로 아무 행위가 아닙니다. 아무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현실이 되시니 그 성이 무너집니다. 그냥 걷기만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걸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걸으라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걷겠다라는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동행하심, 더불어서 현실적으로는 할례한 이후라니까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회복을 했다 할지라도 그닥 움직임이, 기동력이 온전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격력 0에서 회복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이 배려로 쓱 한번 산책해라 라고 하시는, 내가 너와 같이 걷겠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의 심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님은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할례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신명기 30장 6절인데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좀 이 구절을 띄워주시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할례를 얘기할 때 할례는 누가 하는 것인가라는 착각을 항상 가집니다. 할례 누가 합니까? 당신 할례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할례를 누가 하나요? 할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항상 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믿음의 주체자라고 생각하지만 할례를 처음 언약하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읽으신 이 신명기의 말씀에도 그렇고 할례는 누가 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할례의 규정에 보면 난 지 8일째 되는 산의 아이에게 그 부모가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할례는 그냥 할례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떠한 결정권과 주도권과 지분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구원과 참만이 맞닿아 있죠. 구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나의 어떠한 행위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가 이 구원과 너무나도 많이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할례의 진짜 목적은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의 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cut off, 떨어져 나가다, 잘려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는 이 물이라는, 할례라는 의미를 이 떨어져 나가다, 백성에서 끊어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례시키셨어요. 근데 더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할례시키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의 삼위일체 공동체 속에 cut off, 떨어져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이 세상에 오십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cut off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cut off, 떨어져 나감의 결정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단절,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나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cut off, 떨어져 나가게 하십니까? 단절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로 먼저 cut off, 할례를 시키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할례라 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할례는 아버지가 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할례는 고통의 현장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내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걸어갈 때 오늘 하루가 삶이 문화가 됩니다. 살아갈 때 오늘 하루의 생활이 문화가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문화입니다. 주님은 2025년 새해에 우리에게 문화를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자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새해에 내 개인의 문화에만 집중합니다. 다이어트 문화, 다이어리 문화, 전부 다 다로 시작되더라고요. 우리는 내 개인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문화의 재진입 앞에 서 있습니다. 문명의 재진입 앞에 서 있다고요. 어느 문명에서 살아갈래? 라고 할 때 에덴의 문명, 하나님 문명에서 살겠습니다.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할례해라. 그 할례의 주체가 누구다? 나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내 아들을 보냄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공격력은 0이 되겠지만 진짜 현실은 100, 공격력 100인 나와 함께하면 그것이 진짜 현실이야.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위기 속에 계십니까? 그때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진짜 현실인 하나님의 자녀됨을 재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주님,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 집 문제, 건강 문제, 교회 여러 섬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이것 가운데 주님 난 뭘 선택해야 될까요? 어디에 진입을 해야 될까요?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